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를 보면서 뭐랄까, 약간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 드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 아마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매일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막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유럽에서 무역 갈등이 터졌다, 환율이 요동친다, 이런 파편화된 기사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답답하셨을 텐데요.
네, 저도 예전에는 참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이 그 미로의 출구를 보여줄 지도도 모릅니다.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6월 16일자로 코리아 베스트와 The American Newspaper에서 공동 발행된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제목이 레이 달리오는 왜 글로벌 매크로 사상가로 불리는가였죠.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미션은 단순히 돈 엄청 많은 어느 헤지펀드 매니저의 성공 신화를 읊어보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죠.
네, 신용, 통화, 정치, 지정학, 이 모든 변수들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기계, 그러니까 이코노믹 머신으로 연결해낸 레이 달리오의 세계관을 해독하는 게 오늘 저희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 경제기계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게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 매일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개별 가격표나 사건에만 매몰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일 비가 올까 하고 단기적인 날씨만 맞추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주목하는 건 대기압이 어떻게 변화하고 해류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기후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지 그 구조를 뜯어보는 거거든요.
와, 기상학 시스템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거군요. 그럼 이 거대한 기상학 시스템을 달리오가 대체 어떻게 처음 설계하게 된 건가요?
그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1975년 뉴욕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브리지워터라는 회사가 탄생했는데요.
아, 그 유명한 브리지워터가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노리는 흔히 아는 트레이딩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헤지펀드라고 하면 뭐랄까, 어떤 주식이 오를지 막 종목 콕콕 집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브리지워터의 초기 모델은 기업 고객들한테 통화나 금리, 원자재 같은 거시적인 매크로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일종의 리서치 부티크에 가까웠습니다.
아예 출발선이 달랐네요. 개별 기업 실적보다 돈의 흐름 자체를 먼저 봤다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준 걸 멈춰버린 그 금태환 정지 사건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사건 자체라기보다 달리오가 그 엄청난 충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해석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그 금태환 정지를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였어요.
완전 패닉이었죠?
그렇죠. 다들 처음 겪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달리오가 데이터를 막 파고들면서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70년대 그 달러 충격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심지어 수백 년전 네덜란드 길더화,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때 나타났던 패턴이랑 소름돋게 똑같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와, 수백 년전 패턴이랑 똑같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일 세대의 경험, 즉 내가 살아온 20, 30년치 경험치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면 반드시 파산한다는 그 유명한 철학이 싹트게 된 거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태클 하나 걸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사실 참 멋진 철학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 역사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똑같이 반복되면 매일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역사책만 달달 외운 학자들이 다 억만장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날카로우시네요. 당연히 이론과 실전은 다르죠.
그쵸. 이 거창한 역사적 통찰을 어떻게 실제 수익이라는 결과물로 연결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철학을 거래가 가능한 수학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 그게 바로 브리지워터를 세계 최대 헤지펀드로 만든 퓨어 알파 엔진의 핵심입니다.
퓨어 알파요?
네. 역사학자들은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서술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달리오는 그 과거 사건들을 작동시킨 인과관계를 싹다 추출해냈습니다.
아, 인과관계를 뽑아냈다.
맞습니다. 퓨어 알파는 특정 기업의 신제품이 대박 날 거다 이런 스토리에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정책, 통화 가치, 금리 전반에 걸쳐서 시장의 기대치랑 실제 경제 조건의 변화 사이의 괴리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괴리를 찾는다. 이거 들으니까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스포츠 경기가 딱 떠오르는데요.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일 경기에서 A팀이 이길까 B팀이 이길까 맞히는 게 아니군요. 도박사들이 이미 A팀이 손점차로 이길 거다 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다 반영해놨는데
네, 이미 가격에 다 들어있죠.
근데 내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내일 경기장 잔디 습도, 심판 판정 성향, 핵심 선수의 미세한 부상까지 싹 다 합치면 3점 차는 절대 안 되고 기껏해야 무승부인데 라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상한 점수 차이와 실제 결과 사이의 오차에 베팅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직관으로 찍는 게 아니라 과거 수천 번의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과관계의 확률망을 엄청 촘촘하게 짜놓는 겁니다.
확률망을 짠다?
네. 시장 가격은 항상 사람들의 기대를 먹고 있거든요. 만약 시장 전체가 내년 인플레이션을 2%로 확신하고 채권 가격을 거기에 맞춰놨는데 퓨어 알파 시스템이 원자재 공급망이랑 통화량 데이터를 다 계산해봤더니 무조건 4%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그 서프라이즈에 과감하게 베팅을 때리는 겁니다.
와, 이론은 진짜 빈틈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시장이 항상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도 그런 말을 했죠. 시장은 당신이 파산할 때까지 비이성적일 수 있다고요. 펀더멘털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맞는데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관기가 달리오의 그 정교한 알고리즘을 몇 년 동안 압도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아, 마르거든요. 결국 퓨어 알파도 한 방에 박살날 위험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달리오 스스로도 엄청나게 고민했던 딜레마거든요. 아무리 알고리즘이 훌륭해도 시장 서프라이즈를 매번 맞히는 건 극도로 피곤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한번 크게 오판하면 수익이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미래의 경제가 성장을 할지 침체를 할지 인플레가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가정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리포트가 다루는 브리지워터의 두 번째 핵심 사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올웨더 전략이죠.
아, 올웨더. 1996년에 출범한 그 전략이요. 한국에서는 사계절 포트폴리오로도 청취자분들한테 꽤 친숙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미래 경지 날씨 예측하는 걸 아예 포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방팔방에 다 방어막을 쳐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 패리티라는 개념이 항상 따라오는데 솔직히 이거 사람들이 엄청 자주 오해하지 않나요?
진짜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냥 자본금 100만 원을 주식에 50만 원, 채권에 50만 원 똑같이 반반 나누면 아, 나 규령 잡힌 포트폴리오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게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널리 펴져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자본금 액수를 반반 나누는 건 리스크 패리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건가요?
핵심은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에서 각 자산이 위치는 위험 기여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배분하는 60-40 전략을 한번 볼까요?
네, 보통 제일 안전하다고 믿는 비율이죠.
돈 들어간 비율만 보면 꽤 균형 잡혀 보이죠. 근데 주식은 본질적으로 채권보다 가격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변동성, 즉 위험이 훨씬 큽니다.
아, 주식이 훨씬 더 널뛰기를 하니까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60-40으로 돈을 나눠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겪는 실질적인 흔들림의 90% 이상은 오직 주식시장 움직임 하나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아하. 배를 탈 때 양쪽에 몸무게가 똑같은 사람을 앉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 앉은 사람이 주식인데 배 위에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고 반대쪽 사람인 채권은 그냥 가만히 명상만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몸무게가 같아도 배는 결국 춤추는 사람 쪽으로 뒤집어지잖아요.
와, 진짜 채떡 같은 비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배 전체의 흔들림을 통제하려면 명상하는 사람 숫자를 훨씬 늘리거나 춤추는 사람을 확 줄여서 양쪽의 그 요동치는 힘 자체를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올 웨더 전략은 미래의 성장 충격, 인플레이션 충격 같은 네 가지 환경을 상정하고 각 환경에서 유리한 자산들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변동성을 대등하게 맞추는 겁니다.
아, 변동성을 맞춘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낮은 채권 비중을 금액상으로는 훨씬 더 크게 가져가고 필요하면 레버리지를 써서 채권 기대 수익률을 주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복잡한 금융공학이 숨어 있는 거죠.
와, 진짜 정교한 방패네요. 근데 제가 이 리포트를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파고들어 보니까 이 마법 같아 보이는 방패에도 명백한 아킬레스건이 있더라고요.
오, 어떤 부분을 보셨나요?
방금 채권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금리가 막 미친 듯이 폭등해서 채권 가격이 아예 박살나버리는 환경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같이 폭락하면 이 위험의 균형이고 뭐고 그냥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2022년 같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리스크 패리티 전략이 겪었던 치명적인 취약점이에요.
아, 2022년에 실제로 그랬었죠?
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거든요. 이때 채권의 방어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춤추던 사람도 넘어지고 명상하던 사람도 같이 바다로 빠져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시스템화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해도 시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이는데요. 미래를 맞추는 퓨어 알파의 칼을 갈고 예측을 포기한 올 웨더의 방패까지 만들면서 달리오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대비하려고 했던 그 거대한 파도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이 경제기계를 요동치게 만드는 심층부에 뭐가 있는 건가요?
리포트가 주목하는 달리오 세계관의 진짜 핵심 코어, 바로 부채 사이클입니다.
부채 사이클이요? 빚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달리오 분석에 따르면 국가나 개인의 실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사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느린 성장을 참지 못합니다.
아, 답답해서 못 참죠. 당장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용, 즉 부채를 만들어냅니다.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땡겨와서 현재 쓰게 해주는 타임머신 같은 거잖아요. 이 신용이 만들어내는 물결이 바로 경제 팽창과 수축을 결정하는 거대한 파동, 부채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기업은 빚내서 공장 짓고, 사람도 뽑고, 그 확장기 말하는 거죠. 그때는 누군가의 지출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니까 온 세상에 다 장밋빛으로 보이잖아요.
네, 소득이 느니까 자산 가격 오르고, 가격 오르니까 은행은 그걸 담보로 돈을 더 빌려주고, 거대한 선순환이자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죠.
맞아요. 파티가 열리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이클이 한계에 다다른 말기에 터집니다.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쌓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기 시작하거든요. 이른바 딜레버리징이 시작되는 건데,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통 없으면서도 치명적인 해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허공에서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 양적 완화입니다.
아, 돈을 찍어내서 빚의 무게를 덮어버린다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이 리투트 논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이 양적 완화가 만들어내는 빈부격차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돈을 풀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돈이 제일 먼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으로 흘러들어간다고요?
네, 아주 치명적인 인과관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풀면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이미 자산을 많이 가진 부유층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구조네요?
그렇죠. 반면에 자산 없이 오직 자신의 노동력에만 의존해서 월급 받는 일반 대중은 어떨까요? 풀려난 돈 때문에 결국 인플레가 와서 장바구니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데 내 월급 오르는 속도는 그걸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와, 현금을 쥐고 있는 대중은 가만히 앉아서 실질 구매력을 강탈당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기계적인 구조로 그렇게 되는 거죠.
빚잔치는 다 같이 즐겼는데 청구서는 월급쟁이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으로 대신 내고 있는 셈이군요. 결국 이 구조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다는 게 아니라는 게 달리오의 진짜 무서운 통찰 아닙니까? 이 극심한 빈부격차가 필연적으로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그게 나중엔 정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빈부격차가 임계점을 넘으면 대중은 기존 시스템과 엘리트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이게 급격한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치인의 등장으로 이어지죠.
파업이나 시위 같은 것들도요?
네, 파업, 시위,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오의 렌즈로 보면 부채 사이클 말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내부 갈등의 수학적 결과물일 뿐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죠. 정치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다루는 달리오의 분석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좌우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흐름과 사회 구조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분석한 역학적 구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빼고 인과관계만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집안 싸움이 심해지면 결국 바깥으로 불똥이 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리포트를 보면 이 내부 갈등이 어떻게 외부 충돌, 즉 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는지까지 쭉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부가 분열되고 경제가 부채로 신음하는 기존 패권국이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무섭게 성장하는 신흥 강국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국가들이 있네요.
패권국 정치 지도자들은 분열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외부의 적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반대로 신흥국은 아, 지금이 기존 질서를 뒤집을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아, 그게 바로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말한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피할 수 없는 충돌,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이 작동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에요. 무역 전쟁으로 관세 올리면 수입 물가 치솟죠. 기술 패권 경쟁한다고 공급망 쪼개버리면 생산 비용 폭등하죠.
그렇죠.
소로스는 인간의 인식이 산실을 왜곡한다는 재귀성 철학을 무기로 시스템의 취약점이 딱 노출되는 그 찰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검객에 가깝습니다.
단칼에 숨통을 끊는 자객 느낌이네요. 그럼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전설은요?
드러켄밀러는 언제, 얼마나 강하게 배팅할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타이밍의 천재입니다. 결단력이 압도적이죠. 반면에 1987년 블랙먼데이 폭락을 마친 폴 튜더 존스는 극도의 위기 속에서 군중 심리를 읽고 철저한 손절매로 살아남는 생존술의 대가고요.
직관적인 검객 소로스, 압도적 타이밍의 드러켄밀러, 생존술 마스터 존스. 그럼 달리오는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단기의 치가라기보다는
네, 거대한 시스템 설계자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거장들이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폭풍우를 뚫고 가는 타고난 선장이라면 달리오는 애초에 바다 조류랑 기압이 왜 그렇게 형성되는지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해도를 직접 그리는 학자이자 항해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아,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군요.
네, 자기 머릿속 통찰을 개인이 아니라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이식하는 유일무이한 인물이죠.
세상을 인과관계의 기계로 본다. 참 매력적입니다. 근데 자료 덮기 전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달리오의 이 세계관이 완벽한 성역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비판받는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수백 년 역사를 부채 사이클 하나로 다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무엇보다 브리즈워터 특유의 그 극단적인 조직 문화 있잖아요. 직원들 대화 다 녹음하고 서로 평가하는 Radical Transparency. 그게 인간성을 말살한다는 내부 폭로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아주 타당한 비판입니다. 경제가 물리학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거대 서사에 얽매이는 건 위험할 수 있죠. 특정 시기에 리스크 패리티가 무너졌던 것도 기계가 현실 변수를 100%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가 그를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단순한 도박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신용 팽창, 제도, 권력 이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반복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렌즈를 우리한테 줬다는 점이죠.
단순히 오늘은 무슨 주식 사요 묻는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네요. 자, 이제 오늘 이 방대한 탐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장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달리오의 이 웅장한 세계관을 떠받치는 단 하나의 기둥은 결국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거든요. 탐욕과 공포 때문에 빚을 내고 투매하는 심리가 똑같으니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지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욕심도 없는 인공지능이 월스트리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엄청난 화두네요.
인간의 비이성적 본성이 싹 다 배제된 차가운 AI 시스템에서도 달리오가 말한 이 뜨겁고 파괴적인 부채 사이클이나 제국의 흥망성쇠가 똑같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내내 얘기했던 이 낡은 경제기계의 톱니바퀴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까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작동원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스마트폰 열어서 뉴스 헤드라인 보실 때 이 질문 한번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단순히 내일 비 올까봐 우산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밀려오는 기압골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을 오늘 얻으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끝없는 지적 호기심으로 오늘 이 심층 분석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